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계기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가 그 영혼들이 거짓된 교훈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저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나 작은 그리고 피상적인 그리고 변하기 쉬운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에 결코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심령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허탄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기도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의 바람이었다면 18절과 19절은 구체적인 기도의 소원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종교적인 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에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를 부르셔 거듭나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첫 번째 기도의 소원에 대해서 생각하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기도의 소원으로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즉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의 후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천사들에게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상에게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상에게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굉장히 기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가 물어보면 그것이 과연 그런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한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다 한번 죽을 것이지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은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는가? 나의 영혼은 이 육신의 몸을 벗는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수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생각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지옥의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었을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냥 천국을, 막연히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해주는 성경에 말해주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이 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미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소망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난 옷을 입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봅니까? 교회가 겪게 될 환란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많은 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옥과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된 생명강 강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물질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표현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들을 읽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상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극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이 무한히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한번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현실의 삶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물질적인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아는 성도들은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을 어느 정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즉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남겨져서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실하기 쉬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희미하여 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그릴 수 없는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그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의 후사가 되었고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것입니까? 제가 말하는 바는 우리는 천국을 미지의 좋은 장소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아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천국을 막연히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의 풍성함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눈이 밝아져서 그것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장차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다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나는 현실에 충실하면 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고 행인으로 살았고 고난받는 삶을 견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의 전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는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불행한 장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사라진 그 시대는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두 도시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물질과 육체의 극한 방탕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도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상실해버린 이 도시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멸망당하고 당하였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육신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온통 육신의 정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남겨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에 이끌리기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는 이끌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때에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항상 오해하였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내세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아, 저 사람은 세상 일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 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내세를 소망하는 것을 이기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비난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진실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주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는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소외되고 있고 이 사회의 부조리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세상의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산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겨우 자신이 먹을 것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사회가 되었을 때에 이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사람들에게 정말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난 모든 나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인격과 권리를 박탈당했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고 살해당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였고, 사회에서 가난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저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그것을 추종하면서 자기가 간신히 먹을 것만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사회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나라들이 극도의 빈곤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안에 살고 있던 나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동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가 가진 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부하였고, 병든 자를 돌보기 위하여 병원을 세웠고, 고아들을 위하여 과원을 세웠으며 사회복지기관을 세웠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가가 그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감리교도들이나 아니면 구세군이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회를 위하여 그와 같은 희생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부지런히 일하여서 얻은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부하고 베풀어주는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세상에 즐기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확실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스럽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안일하게 말씀만 읽고, 그리고 또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을 바꾸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주신 것은 그 재능을 통하여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가 이 자본주의를 세동시키게 되었는데, 이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부르셨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두 수선공은 가장 좋은 구두를 만들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법률가들은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경제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가 이윤을 남기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곳으로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성실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동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삶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실한 부지런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야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면 너의 쌓아둔 재물이 누구의 빚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어리석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물질과 재능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삶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고 그 유업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내세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는 온통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삶을 즐기는 것이 그의 마음의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 세상에서 그가 즐기는 것밖에는 더 이상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은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냥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동무들의 그 행실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주님을 보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될 그 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날들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그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의 모범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누구를 이야기해 주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 때에 어떻게 그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느냐. 물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한 소망이 있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가 구원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그 아름다움을 그가 바라보시면서 그 즐거움을 인하여서 그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날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기꺼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를 거룩해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단연코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헛된 곳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나태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를 스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힌 성경 일기표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에 왕이 우상에게 드린 진미로 그들을 기르고자 했을 때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에 그리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이 소망, 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와 싸워서 거룩하도록 하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의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어떤 시간을 내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공부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서 떼어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도록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성실하고 건면하며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